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세대여 일어나라. CBS 라디오에서 소개된 적이 있는 이야기 하나 좀 소개해 드릴게요.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그 길이 과연 나의 길인지, 이 직업이 정말 내 적성에 맞는 일인지, 이런 거 어떤 결정을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경험해봐야 알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탈리아에서 태어나서 프랑스에서 성장한 20대 초반의 청년에게 아주 독특한 그 습관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회 20대 초반의 이 사회 초년생에게도 그 결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이 청년이 썼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결정하기 어려울 때 동전을 던져서 결정했다는 거. 앞면 뒷면 동전 던져서 결정을 했는데, 이 청년에게 그 당시에 20대 초반이었는데 그 당시에 적십자사에 들어갈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적십자사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죠. 뭐 사무적인 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외부적인 일들도 하겠죠.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또 다른 길이 하나 근데 또 있었어요, 이 청년에게. 그 길이 뭐냐면 패션 디자이너 밑에 들어가서 견습생으로도 심부름하면서 뭐 일을 배우고 뭐 이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둘 중에다가 과연 뭐를 해야 될까, 두 가지 일 중에 안정적인 일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견습생으로 들어가서 한 일을 한번 배워볼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이 디자이너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견습생으로 심부름하면서 일 좀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뒷면이 나오면 적십자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동전을 던졌습니다. 결과는 견습생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패션 디자이너 밑으로 들어가서 심부름꾼으로 이제 패션계에 이제 이 사람이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1년 정도 일하고 이듬해 1946년에는 당시에 주목받던 최고의 디자이너였던 이 크리스찬 디오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이 크리스찬 디오르 밑에 가서 일을 하게 돼요. 그때 이제 크리스찬 디오르가 한 40대쯤 됐을 거예요. 아주 그분도 굉장히 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가서 이제 일을 배우면서 일하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이분에게 또 다른 또 선택의 기로가 놓이게 된 거예요. 크리스찬 디오르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서 이제 그 회사가 사실은 잘 키워왔는데 갑자기 회사에 이제 큰 문제가 생겨요. 최고의 디자이너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 회사에 아마 후원사, 지분이 좀 컸던 분 중에 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회사에 이 후원사 섬유회사 사장이 이 청년을 후계자로 지목을 했어요. 크리스찬 디오를 이을 만한 아주 가능성 있는 청년이다. 그래서 후계자로 이 지목을 했습니다. 크리스찬 디오르가 짧은 시간에 쌓아온 이 세계적인 명성과 업적으로 인해서 그 회사에 이 청년이 남아있으면 부와 명예 등 장래가 보장될 것으로 보여졌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가 독립을 해서 자신의 이름을 건 가게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어떤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럼 내가 이 안전하고 이 좋은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좀 힘들지만 내가 창업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동전 던지기를 했습니다. 어디가 결정났냐면 창업으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야, 이거 왜 바보 같은 일을 했냐, 여기로 들어가면은 앞길이 그냥 쫙 보장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일을 했냐 하면서 당시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봤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세계 패션계에서 반세기 동안 혁명적인 일을 주도했던 피에르 가르댕이라는 분이세요. 아마 지금도 살아있는 것 같은데 90몇 세신데 굉장히 오래 사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좁은 다락방을 월세 내서 독립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주목받는 디자이너가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션 쪽에서도 인정받고 패션의 영역을 넘어서 다양한 상품을 60년대부터 전 세계적인 어떤 판매망을 갖춘 최고의 브랜드로 이 회사를 키워왔다고 해요. 한때 이 프랑스 개인소득세 납부자 1위에 오를 정도로 이 피에르 가르땡은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이 성공을 거둔 이룬 그에게 한 기자가 찾아와서 아 정말 운이 좋으시다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동전 던져기를 잘해가지고 좋은 선택을 하셨냐고 이렇게 기자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피에르 가르댕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동전 던지기가 좋은 선택을 한 게 아닙니다. 어떤 선택이든 일단 결정한 후에는 내가 믿음을 갖고 밀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결정되면 뒤를 안 돌아보는 거야. 그냥 쫙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그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너무나 고달팠어요. 그래서 너무나 고달퍼서 이들은 거기서 많이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그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했는데 이 출애굽 이후에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선택을 후회합니다. 괜히 나왔다고. 그런데 선택을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서 수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을 갖고 있고 비관적인 태도를 가졌어요. 결국 그들은 이 출애굽 1세대들은 40년간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요. 약속과 축복과 축복의 땅인 이 가나안 땅은 밟아보지도 못하고 이 모두 다 이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다 죽었어요. 믿음의 세대라는 것은 오늘이 이제 여러분 지난 3주간 동안 우리가 새해에 특별 기도회를 했어요. 나오지 못하신 분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음성 파일이 다 올라가 있어요. 이 3주간 동안에 우리가 믿음의 세대에 일어나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우리 한 해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이 주일날이 이제 그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인데 믿음의 세대라는 거, 이 믿음의 세대라는 것은요, 일단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것이 성경이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진리다 라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요 뒤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에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쓰러져도 일어나고 또 도전하고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세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세대고 약속과 축복의 땅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출애굽 세대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세부 땅이 내 약속의 땅이다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뒤도 돌아가지 말고 옆도 보지 말고 그냥 계속 밀고 나가보세요. 도전해보세요. 거기에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뒤로 돌아보는 순간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으라. 이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죽은 이후에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을 치른 지 5년이 됐어요. 아직도 계속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았어요. 5년이 됐어요. 그런데 이 땅은 각 지역별로 이제 분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 지역으로 분배해서 유다 지파 것도 분배가 되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습니다. 6절을 한번 볼게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자, 그런데 유대 지파의 원로였던 이 갈렙,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45년 전에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지파의 원로였던 이 갈렙이 이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앞에 나왔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12 정탐꾼들 중에 유일하게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10명의 이 부정적인 정탐꾼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거인족이다고, 성들은 크고 강하다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메뚜기 같았다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했어요? 차라리 광야에서나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나을 뻔했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한 지휘관을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막 선동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낙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를, 이 사람들이 다 지도자예요. 그 10명 전체가 다 그 지파의 아주 지도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지도자적인 사람,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 가정의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 또 어떤 회사의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 교회의 어떤 리더들, 이런 분들이 부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그룹이 다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결국 백성들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말들은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두에게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났죠.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주실 것이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백성들을 막 설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온 백성들이 그걸 듣지 않습니다. 돌을 들어서 그들을 내려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지 못하고 멸시한 이 출애굽 1세대들을 향해서 진노하셨어요. 원래 여러분 지금 1년 동안 돌아서 가데스 바네아까 출애굽에서 1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어요. 원래는 거기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불순종하고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된 거예요. 이 출애굽 1세대들을 향해 진노하셨습니다. 백성 중에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결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은 못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40년간 광야 생활하는 중에 모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축복과 언약의 땅인 가나안을 받게 되고 정복해서 소유로 삼게 될 것을 언약했어요. 지금 갈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렙은 이 구절에서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언약, 그 당신도 들으시지 않으셨냐?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그 얘기는 동일하게 있지 않았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었던 10명의 정탐꾼들과 출애굽 1세대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와 재앙을 받게 됐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의 언약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가 이집트예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이런 경로를 따라서, 이거 호렙산입니다. 이런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해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간 거야.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기. 자,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인데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 되는데 요거를 1년 거쳐서 왔어요. 이제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해서 어떻게 돼요? 이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40년 동안 죽게 돼요. 고생만 하는 거죠. 고생만 해요. 여러분 고생만 하고 아무 소득 못 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고생만 하고 여기서 죽어요. 이게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곳 이 가데스 바네아가 그들의 인생과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의 장소였고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의 장소가 된 거예요. 믿지 않고 불평과 원망 속에 있었던 이들에게는 가데스 바네아 그러면 저주받은 곳이에요. 거기가 저주받은 지명이에요. 잊지 못할 지명이죠. 근데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이 가데스 바네아는 축복의 지명이 된 거예요. 같은 눈으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쓸모없는 물건으로 보일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더없이 좋은 보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요 위기로 보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위기가 최상의 기회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예,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시죠? 주식하는 분들의 신이에요. 신. 주식하는 분들의 신적인 존재, 오마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 순위에 언제나 다섯 손가락 안에.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투자의 규제로 불려요. 그런데 이 워렌 버핏이 하는, 예, 워렌 버핏이 말하는 투자의 원칙이 있습니다. 투자의 원칙, 그게 우리랑 다른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개미 투자자들이랑 다른 거예요. 그게 투자의 원칙이 있는데 뭐냐면 모두가 노리는 종목에 투자하면 아주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제가 뭐 주식을 잘 모르고 지금도 모르는데 제가 예전에 삼성전자 주식이 막 70만 원 이럴 때 뭐 주식 하나 이렇게 비싸느냐 제가 이랬다고요. 지금은 얼마예요? 아는 분 있어요? 몰라요? 다 주식에는 그런 관심이 없으시구나.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100단이거든요 굉장히 비싼데 지금은 100단인데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노리는 종목에 투자하면 아주 비싼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를 대로 오른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그만큼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이 욕심을 부릴 때 신중해라.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 그래서 워런 버핏은 어떤 종목에 사람들이 꺼려할 때 아 저기는 지금 망해가는 기업 같아 라고 생각할 때 그 기업 주식을 대량으로 막 사는 거예요. 헐값에 그냥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막 사진 않죠. 그 회사를 철저히 분석을 하죠. 가능성을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 주식을 아주 바닥으로 칠 때 그냥 잔뜩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주식이 나중에 확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투자한 것을 뭐 원금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는 뭐 이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근데 잔뜩 몰려가지고 욕심 부릴 때는 오히려 더 신중해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눈을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이상의 것, 그 너머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탐할 때 똑같은 걸 봤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 다른 걸 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걸 봤어요. 그러나 반응은 정반대. 부정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의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견해만 늘 내놓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같은 장면을 보고 있으면서도 거기서 또 다른 소망과 기회와 축복을 찾아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누구에게 조언을 들을 때 첫째,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듣지 마세요. 입에서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얘기, 그게 뭐 상황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뭐 사람에 대해서 무슨 얘기든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얘기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입에서는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큰 도움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 이걸 실패한 사람에게 듣지 마세요. 실패했어.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물론 좋은 걸 얻을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실패했으니까 이런 실패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 두 번째, 실패한 사람한테 듣지 마세요. 근데 실패한 사람만 따르잖아요. 똑같이 돼요. 세 번째, 성공한 사람한테 들으세요. 잘하는 사람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아이디어를 들어보세요. 들을 게 있습니다. 아, 저렇게 해서 저 사람이 성공하는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잘 나가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에게서 결코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부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들과 문화들 속에서 상심하고 하루빨리 이 땅을 벗어나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비전으로 주셨어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 땅을 비전으로 주신 거예요. 그 비전 때문에 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이 축복의 가나안으로 보일 겁니다. 그 사람에게 제2의 전성기가 여기서 시작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공부하면서 학교 생활도 어렵고 영어를 배우는 것도 어렵고 왜 또 학교 가서 필리핀 말을 또 공부를 해야 되는지 영어도 힘들어 죽겠는데 타갈로그어도 배워야 되고 필리핀 역사를 내가 필리핀 역사에 배워서 뭐하나 이런 생각을 아마 우리 학생들이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우리가 배우고 경험한 것들 중에 필요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필요 없는 거 진짜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필요 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강석준 형제님 오랜만에 얼굴 봤는데 바빠가지고 한국 다녀오시나 얼굴 못 봤는데 강석준 형제님 이태리 유학 갔다가 거기서 유학을 가서 이런 거 멋진 걸 공부, 건축을 공부하고 이래야 되는데 요리했대매요. 요리를 했대요. 내가 요리를 뭐하러 여기서 공부하러 왔는데 돈 없어서 내가 아르바이트 하느라 요리하고 저분이 식당도 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이제 지금은 다시 여기서 또 건축 또 일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잘 하시는데 디자이너시로 아주 감각이 있으신데 거기서 내가 뭔가를 일을 하는데 내가 유학 왔는데 내가 유학 가가지고 아르바이트하고 고생하고 이러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저기 형제님이 TV에도 나왔더라고요. TV에도 네이버에도 치면 나오시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셰프였더라고요. 저분이 이것저것 잘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나온 과정 속에 어떤 일들이 있는 건요 하나도 쓸모없는 게 없어요. 다 어딘가에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잖아요. 혹시 또 몰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업장을 갖게 될지 나중에 필리핀 사람들하고 무역을 하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전에 제가 그레이스 김이라는 사람 얘기했잖아요. 따갈로그를 아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필리핀 유일의 외국인 아나운서가 됐잖아요. 따갈로그를 뭐하러 배워? 그래서 안 배웠으면 그 사람은 이 필리핀 제일의 이 필리핀에서 유일한 외국인 아나운서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은 필리핀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그때는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 때였는데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우리 이 땅에 왔는데 여기서 오히려 그분은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 뭔가를 경험케 하고 여러분 가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기에 여러분을 머물게 하시는 또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이 지금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케 할 만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 가데스 바네아가 절망과 저주의 장소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가데스 바네아는 축복의 장소예요. 잊지 말아요. 45년이 지났는데도 잊지 않아요. 45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축복의 언약을 받은 땅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위기가 와요?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와요?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기가 축복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전의 그릇만큼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나보다 크세요. 이 세상이 어떤 사람들보다 크세요. 온 세상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는 불가능은 없어요. 자, 우리가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의 한계가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 한계보다 그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 갈렙에게 어떤 언약을 하셨냐면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이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실 때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북쪽과 남쪽 다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아브라함이 할 건 뭐예요? 보는 거예요. 그 보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네 눈에 보이는 땅은 내가 다 줄게. 여러분 이 세부에 산이 참 많거든요. 세부는 산이 많은 섬이에요. 산에 딱 올라가서 보면요 세부가 정말 아름다워요.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더 잘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올라가서 한번 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다 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 그래서 뭘 하나 준비하려고 했다가 깜빡 잊어버렸는데 뭘 준비해? 백지 수표 한번 준비하려고 했어요. 여기 우리 필리핀도 수표 많이 쓰시거든요. 수표를 쓰는데 수표를 받으면 그 수표에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내가 쓰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지 수표가 있어요. 백지 수표. 이 백지 수표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백지 수표를 주신다. 내가 밟는 땅은 내가 다 너에게 줄 거야. 네가 꿈꾸고 네가 소망하고 네가 원하면 내가 다 줄 거야. 백지수표에다 여러분 뭘 적으시겠어요? 우리 권사님 뭘 적으시겠어요? 김치 공장? 아이 빨리 그럼 적으면 돼요. 그거 싹 적으면 돼요. 내가 밟는 땅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얼만큼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업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9절에서 갈렙에게도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발로 밟는 곳마다 그의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많이 밟으면 많이 주셔요. 적게 밟으면 적게 주셔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비전의 그릇의 크기만큼 그 꿈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비전의 그릇을 가지고 있느냐, 그 그릇의 크기만큼, 그 비전이 큰 사람은 그 크기만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은 가난 여자 하나가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께 그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의적으로 거절하세요. 그리고 무시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냄받았지 이방인들한테 보냄받지 않았다. 자신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하면서 굉장히 그냥 정말 마음이 상할, 마음이 좀 상할 만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개들도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걸 먹지 않냐고 고쳐달라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치유해달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가난 여자라는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가난 사람이라는 건 가난 원주민이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가난 여자라는 것은 이 가난 정복 전쟁을 통해서 멸해야 될 종족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유대인들은. 때문에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그 여인이 아무리 예수님께 부탁한다고 해도 그 딸의 병을 고친다는 것은 왜냐하면 유대인 자체가 이방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고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떤 이런 어려운 부탁을 한다는 건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믿음은 그 모든 불가능의 장애물을 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불가능의 장애물보다 커지면 됩니다. 믿음의 크기를 장애물 크기보다 더 키워버리면 돼요. 그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치유됐어요.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에 보면은 로마 군대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죠. 이 역시 이방인입니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게 죽게 되어서 이 백부장은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종을 치료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오시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백부장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사람을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훌륭한 분이신데 비천한 자신의 치료 들어오시는 것을 자신이 감당할 수 없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 여기까지 이 죄인의 집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 저도 100명의 군사가 있는데 제가 말하면 말만 해도 다 됩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 하인의 병을 말씀만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이미 한계가 없어요. 다만 우리의 믿음에 한계가 있어서 그 무한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비전의 그릇만큼 우리의 꿈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밟는 땅마다 너의 기업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부 땅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나라고 생각만 하시면 할 게 없는 거예요. 장애물밖에 안 보여요. 불가능한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비전의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비전의 그릇을 자꾸 넓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세대인 그의 꿈도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 믿음으로 한계를 돌파하라. 믿음의 세대는 나이나 연륜이나 경험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이도 관계없어요.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 했냐,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나 관계없어요. 믿음의 세대는 늘 믿음으로 생각해요. 믿음으로 말해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그의 믿음은 나이와 관계없이 믿음은 늘 청춘인 거예요. 믿음이 청춘인 거예요. 자, 10절과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모세는 120세를 살았어요. 여호수아는 110세를 살게 됩니다. 때문에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한 110세 정도, 110세 내외, 장수했죠? 110세 정도 살았다고 본다면 이 지금 갈렙이 자신의 나이를 85세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85세라는 것은 요즘 나이로 보자면 한 7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요즘은 이제 80, 90세 정도 사시잖아요. 그러면 한 7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갈렙의 모습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70세면 은퇴하고서 내 나이에 뭘 하겠나라고 이러고 있을 텐데 지금 갈렙은 전쟁터에도 나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갈렙이 단순히 호기를 부리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 제가 가끔 자전거 얘기하지만 지금 50대잖아요. 50대. 50대 우리 자전거 선교회 50대 우리 바이크 선교회 50대 우리 두 사람 집사님하고 저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있는데 여러분 제가 차 타고 탑수 쪽 올라가다가 여기는 어떻게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은 50대 우리 집사님들이 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안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가 되게 재밌는 줄 알아요? 30대, 40대 초반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 바이크 선교회 새로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나보다 못할 때 뿌듯해. 막 여기서 숨차가지고 자전거 끌고 올라와. 아, 기분 좋아. 나도 저랬는데 근데 되더라고요. 아, 그 젊은 분들은 저보다 저는 뭐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타지만 그분들은 좀 더 타면요 훨씬 저보다 빠르죠. 그런데 저도 나이가 들어서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언제 또 도전받는지 아세요? 막 올라가다가 언덕에서 그냥 힘들어가지고 탁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이렇게 막 땀 닦고 이렇게 헉헉거리고 있는데 한 60살 넘은 할아버지가 자전거 타고 확 올라가잖아요. 도전을 받는 거예요. 또 도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체력도 여러분 체력이 안 될 것 같은데 체력이 다 생기더라고요. 이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이게 더 강해지더라고요. 폐가 터질 것 같은데 이게 더 강해지더라고요. 관절이 안 될 것 같고 근육이 안 될 것 같은데 다리가 말을 안 들을 것 같은데 되더라고요.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오늘 좀 전에 연락받았는데 우리 김세물 집사님 우리 바이크 선교회 팀장이신데 김세물 집사님이 어젯밤 9시에 출발했어요. 저 남쪽 이 세부 최남단에서 출발해서 방금 전에 도착했대요. 최북단 266km를 밤 9시에 출발해서 14시간을 자전거를 탔습니다. 14시간 자전거 타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헌금해 주신 특별 헌금을 지금 아마 이제 배 타고 들어가서 이제 전달 거의 지금 섬 사람들이 다 모여 있대요. 섬에. 그래서 우리 집사님 환영해 주고 또 여러분들이 귀한 걷어 주신 헌금 또 이제 거기에 전달하고 이렇게 이제 오실 거예요. 오시는데 여러분 14시간 저장을 어떻게 타요? 그 저는 밤새 걱정이 됐어요. 사실은 어제 새벽 2시에 제가 퇴근하면서 아 새벽 2시에 지나간다 그랬는데 안 지나가는 거예요. 전화를 할까 하다가 혹시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전화도 못하고 그래서 기다리다가 아, 지나간다 그랬는데 아유 계속 집에 돌아가서 또 잠깐 기도하고 그랬는데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14시간을 여러분 자전거 탄다는 게 믿겨지세요? 안 될 것 같죠? 근데 할 수 있어요. 이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갈렙은요 믿음의 청춘입니다. 85세예요. 근데 교회 조금 다녔다고 벌써 믿음의 그냥 교회 원로지 믿음의 청춘은 아닌 사람이 많아요. 교회 좀 다니고 이제 좀 신앙생활 조금 했다고 믿음까지 늙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믿음의 이 청춘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갈렙이 그냥 호기를 부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아멘. 갈렙은 나이가 들었는데도 청년의 도전 정신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가 도전하는 땅은 보통 땅도 아니에요. 지금 5년 동안 정복 전쟁을 했는데 다른 부족들, 다른 이 지파들도 그 아낙족 속에 살고 있는 때는 정복을 못했어요. 왜 정복을 못했겠어요? 거인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성이 너무나 견고하고 큰 거예요. 그건 정복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뭐라 그래요? 저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내 그 땅을 반드시 들어가서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갈렙은 그들이 아낙족 속이든 거인족이든 상관없어요. 성읍이 크고 견고하든 상관없어요. 그들이 얼마나 강력한 족속이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만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고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믿음의 세대였던 거예요. 믿음의 청춘이었던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뜨겁습니까? 그런데 교회 다닌 연차가 좀 되면 어느 순간부터 그 순수함과 뜨거움을 잃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의 믿음도 영적으로 야성을 잃어버려요. 그전에는 뭐 다 믿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했는데 아이 뭐 그게 되겠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믿음까지도 늙어버리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게 아니라 꿈을 잃어버려서 늙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고 있으면 계속 꿈을 꾸고 있으면 그 사람은 늙지 않아요. 제가 왜 안 늙을까요? 아 저는 꿈이 많아요. 할 일이 많아요.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늙을 새가 없어요 지금. 계속 저는 꿈을 꿔요.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 신앙 연차와 상관없이 청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모든 한계를 돌파해 나갈 수 있어요. 믿음의 청춘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불가능 없습니다. 그들은 그 앞에 있는 모든 한계 다 돌파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부 땅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한계 부딪힐 거예요. 학생들은 학교 다니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 많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언어적인 한계, 필리핀 고유의 이 문화적인 한계, 여러 가지 행정적인 한계들, 인간관계의 한계와 기업 경영의 한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종종 낙심되고 그냥 모든 것들 포기하고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청년 믿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청년 믿음은 내 앞에 있는 한계들 얼마든지 돌파해 나갈 수 있거든요. 저는 이 땅에서 매일 이 한계를 돌파하는 기도를 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시지만 이 세부 땅에서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좀 정들면 또 떠나시고 오늘도 이제 이번 주도 두 분 떠나시는데 정들면 떠나고 아 이분이랑 사역 같이 오래 했으면 좋겠다 또 떠나고 이 지역이 그래요. 여기 오래 못 있어요. 청년들도 이제 대학 들어갈 때 되면 떠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많이 떠나요. 여기 많이 떠나요. 그래서 이 땅이 여러분 뭐 교회만 힘들겠습니다. 제 목회만 힘들겠어요. 여러분도 똑같죠 뭐. 이 땅이 힘들고 어렵다 하는 분들 그래서 많아요. 또 이 땅이 위험하고 뭐 살기 쉽지 않다고 말하기도 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세부에서 올해 많은 사람 죽었다고 문자를 하나 주셨다고 우리 조심하자고. 여러분 우린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원수만 지지 마세요. 어디 가서 원수 맺지 마시고. 저는 이 땅을 축복합니다. 교육하기 좋은 도시가 되게 해달라고. 좋은 조건이 엄청 많아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게 해달라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게 해달라고. 안전한 도시가 되게, 신앙생활하기 좋은 도시, 영적 부흥의 땅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 부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6년 전에 교회 개척할 때하고 지금하고요 여기가 기류가 달라졌어요. 기류가. 여러분 6년 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여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교회 간에도 사이가 안 좋았어요. 선교사님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어요. 정말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처음 제가 6년 전에 왔을 때 여기 도로에 중앙선도 없었어요. 여기 지금 중앙선 차선 있죠? 중앙선도 신호등? 여러분 가끔 신호등 가끔 하나씩 나타나. 저 설치하는 돈 비싸요. 가끔 하나씩 있잖아요. 그거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 바닐라든 저쪽이든 신호등 없었어요. 그냥 눈치 보고 알아서 가는 거야. 눈치 보고 알아서. 좋아졌다니까요. 도시를 위해서 매일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한인들이 억울한 일 겪고 힘든 좀 보호를 받고 싶고 뭐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싶고 했을 때 대사관이 마닐라 있으니까 마닐라까지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도시를 위한 기도를 한 지 2년 만에 영사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한인들이 무슨 여권이라든지 여권 분신했을 때 다 어디에? 그걸로 가면 돼요. 뭔가 우리 한인들이 하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생긴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이 세부는 점점 좋아질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한테 빨리 선점하라고, 자리 잘 잡고 있으라고, 한인들이 앞으로 더 오면 더 올지 들어오진 않을 거라고, 빨리 선점하려고. 여러분 제가 여기 6년 전에 할 때만 해도 한인들이 하는 커피점 있잖아요, 카페 없었어요. 시베커피라는 거 한인이 하는 데 있잖아요. 그것도 그 이후에 생긴 거예요. 왜요? 제가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한인들이 하는 가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뭐 카페고 뭐고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지금 엄청 많이 생긴 거예요. 저는 이 도전이 결코 무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5년 뒤에, 10년 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우리의 기도 때문에 놀랍게 이 땅은 변화되어 있을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한인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거예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예요. 세부 교민사회에서 교민 생활을 잘하려면 나 교회를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게 될 거예요. 300명, 지금 300명 되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데 300명 되는 교회가 막 생겨날 거예요. 500명 되는 교회, 1000명이 넘는 교회들이 막 생겨나게 될 거예요. 제가 마닐라 가보니까 마닐라도 600명, 700명 되는 교회가 제일 큰 교회더라고요. 1000명이 넘는 교회가 없어요. 한국은 뭐 흔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도시를 위한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런 영적 부흥을 주십니다. 제 말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런 날이 옵니다. 그러려면 오래 살아야 돼. 그거 확인하려면 오래 사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 중에 이 땅에서 성공한 모델들이 저는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부 교민사회 중심에서 서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쓰임받게 될 거야. 또 우리 교회 자녀들 중에 크게 쓰임받는 아이들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마다 우수한 학생들로 이제 얘네들은 상위 클래스로 그냥 아직 들어갈 거예요. 학교를 빛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아이들이 분명히 될 거예요. 공부가 아닌데 다른 쪽으로 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또 나오게 될 거예요. 수많은 한인들이 몰려오게 되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가 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입니다. 이탈리아의 천재 예술가 미켈란젤로가 천재잖아요. 천재인데 이 천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일은 목표를 너무 높게 잡고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너무 낮게 잡고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다. 우리 한국의 대학생들이 지금 학교 입학해서 1학년, 2학년 때부터 뭐 준비하는 줄 아세요? 공무원 시험 준비해요. 공무원 시험을 보려면 대학은 안 나와도 돼요. 대학 안 가고 그냥 아예 그냥 고시원에 들어가서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공무원 되면 돼요. 공무원 시험만 합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은 일단 들어가요. 들어가서 1학년이나 2학년 때부터 학과와 관계, 아무것도 관계가 없는데 3분의 1, 대학생들의 3분의 1에서 거의 5분의 2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대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되면 그 똑똑한 아이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능력을 나타내고 산업전선에 뛰어들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다 공무원 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정부에서 공무원을 더 뽑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 분야에서 탁월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 공무원만 되면 어떡해. 여러 분야에서 탁월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퍼져 있어야지. 겨우 꿈간단, 아니 공무원을 뭐 저기 하는 게 낮추는 게 아니라 공무원 대단한 거죠. 선망의 직업이죠. 그런데 겨우 꿈을 갖는 게 공무원 되겠다. 거기에 낮춰 잡으면 그 이상은 아니에요. 제가 전에 월급쟁이들이 평생 모아서 얼마 모은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10억 모으더라고요. 돈 하나도 안 쓰고 모아가지고 10억 모아요. 평생 80살, 90살까지 모아서 10억 모아요. 집 한 채도 못 사요, 요즘은. 강남에 전세도 못 들어가요. 꿈을 너무 낮게 잡고 거기에 도달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쓰시길 바라세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2019년이 시작됐어요. 오늘은 그 첫 달의 마지막 주일,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청년 믿음으로 여러분 한계를 돌파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세 가지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믿음의 세대여 일어나라. 세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그 찬양을 꽃들로 그거 준비를 해 주시겠어요? 우리 그 꽃들로 1부 때 찬양을 했어요. 1부 때 했는데 믿음의 세대여 일어나라 이 찬양,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는 반드시 기회가 있어요.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점점 내 통장에 잔고가 보이고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위기 속에 반드시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의 그릇만큼 꿈은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과 자본을 가지고 꿈을 꾸지 마세요. 그건 꿈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걸 꿈을 꾸세요. 어마어마한 꿈을 꾸세요. 청년 믿음으로 한계를 돌파하세요. 가진 거 없다? 괜찮아요. 능력 없다? 괜찮아요. 실패했다? 괜찮아요. 믿음이 청춘인 사람은요 못할 게 없어요. 나이가 들었다? 괜찮아요. 건강이 안 좋다?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청년 믿음만 갖고 있으면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믿음으로 이 세부 땅에서 수많은 역사들 이루어가는 이 세부라는 땅이 때로는 황무지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살기 어려운 땅처럼 보여지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기 세부 땅이 있을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있는 동안 이 땅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길 바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 꽃들도라는 찬양은 일본 사람이 지은 노래예요.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0.4%밖에 안 되는 눈 씻고 찾아도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나라예요. 그 나라가 변화될 수 있을까? 자신의 조국이 과연 복음으로 뒤덮일 수 있을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 일본 이 노래를 만든 한 일본인 성도가 그게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가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꽃이 피지 않을 것 같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 같고 내 인생에 봄은 올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청춘을 회복하세요. 불가능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오늘 찬양 같이 드리면서 같이 우리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